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훈생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시장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TPP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들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도 중산층에게 TPP가 임금을 올려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럴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지난주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었다며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발언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화당 지도부에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매체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어제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경제와 테러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인근 지역에 독가스가 담긴 통폭탄이 투하됐다고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호요원들이 밝혔습니다. 구호요원들은 헬리콥터에서 어제 투하된 통폭탄으로 적어도 30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가스 통폭탄은 러시아군 헬리콥터가 반군의 공격으로 격추된 곳 인근에 투하됐다고 전했습니다. 반군과 시리아 정부군은 염소로 추정되는 독가스 사용이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염소가스 공격의 배후가 러시아라는 반군 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4명이 석방된 시점에 이란에 4억 달러를 은밀히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란에 전달된 자금은 명목상 이란에 상환해야 할 채무금 17억 달러 가운데 1차 납부금에 해당됩니다. 이 돈은 지난 1월 표식이 없는 항공기 내 나무 상자 안에 채워져 이란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 등 미국인 4명이 풀려난 직후여서 오바마 행정부가 몸값을 지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채무 상환 협상과 미국인들의 석방 논의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마약 밀매 연루 혐의를 받던 시장의 무장 경호원 6명을 사살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알부에라 시의 롤란도 에스피노사 시장이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사살을 명령했습니다. 에스피노사 시장은 어제 경찰에 투항했지만 그의 아들 어휘는 아직 저항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피노사 시장 관저 부근에서 오늘 아침 경호원들과 경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마약과 폭력 사범을 청산하겠다고 공약한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이후 필리핀 경찰은 마약 판매상 40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지난 1989년 태난먼 시위와 관련해 16년을 복역한 중국의 전직 문학 교수가 국가전복죄에 대한 유죄 처분과 함께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작가이자 지하 기독교인인 후수건 씨는 오늘 텐진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후 씨가 지난 2009년 불법 종교 활동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변호사들을 규합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 방향으로 노동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얼마나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호전적 집단인지.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할 대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산간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황해 남도에서 동해 쪽으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 왜 사드가 필요한지 확인했다며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일 오전 7시 50분쯤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로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나 한발은 발사 도중 폭발했고 나머지 한 발의 비행거리는 1000km 안팎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9일 로동미사일 두 발과 스커드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15일 만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아키타현 오가반도 서쪽 250km 지점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실전 배치한 로동 미사일은 최대 비행 거리가 1300km로 이번 발사로 한국뿐 아니라 주일 미군 기지 등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한국군은 추정했습니다. 한국합참은 특히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 내 항구와 비행장 등의 목표물을 겨냥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도발 의지와 야욕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합참은 이와 함께 한국군은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동해로 로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구체적인 현실인지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노골적인 위반이자 대한민국뿐 아니라 주변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얼마나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호전적 집단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안보리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 및 압박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닌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북한이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1000km 내외를 비행한 데 따른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지하고 민생에 힘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동해와 서해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해놓고 있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3일 동해로 300mm 신형 방사포 6발을 쏜 이후 이번까지 모두 14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면서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VOA에 미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 다른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명백히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도발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 시점에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부추겨 미국과 한국,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꼼수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3일 오전 발사한 노동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이 1,000km를 비행한 뒤 일본의 베타적 경지 수역에 떨어지면서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최대 비행거리에 근접하도록 발사해 한국뿐 아니라 주일 미군 기지 등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도발이 한국 내 남남 갈등 그리고 국제사회 간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3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국제사회 간의 이견을 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역시 북한이 향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국은 물론 주변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도발 의지와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1차적으로는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미사일 운용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이지만 더 나아가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겉으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미사일 도발을 통해 역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준 셈이 됐고 이는 결국 미국과 중국, 한국 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런 식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사드를 배치하는 필요성을 더 사실은 확인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가 사드를 배치하라는 사실은 요구 내지는 부추김일 수밖에 없는 거. 결과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뭐 관계를 그 악화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전형적인 어떤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미국,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 관계를 최대한 이완질해야만 자신들에 대한 제재 봉쇄가 약화될 수도 있고 자기들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잘 지내면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얼마나 골치 아픈 게 되겠어요. 북한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저게.
장 박사는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 무기 체계인 만큼 북한 입장에선 사드보단 크루즈 미사일이 더 두려울 것이라며 실제로 북한은 사드를 전략적으로 언급하기보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이번 북한의 노동미사일 도발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 증원 세력, 즉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황해남도 은유리에서 노동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공해상에 떨어졌지만 만약 동해안의 기태령 복합기지에서 발사해 1,000km를 날아갔다면 정확히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요코스카 부근이 타격이 됐을 것이라며 결국 미 칠함대가 주둔한 요코스카와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지난달 19일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건 유사시 남쪽으로 투입되는 미군 증원 세력을 노린, 즉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타격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번 도발은 그 증원 세력의 출발점까지 타격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번 거는 들어와서 도착하는 미군 증원 세력을 겨냥한 거예요. 이번은 그 연장선에서 그 도착하는 세력이 출발하는 점을 겨냥한 거죠. 실제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세력은 어디입니까? 미칠함대, 요코스카나 오키나와에 있는 세력들 아닙니까? 지난 첫 번째 7월 19일이 도착점을 타격했으니까 증원되는 미군 도착점을 타격하는 거였다면 이번은 그거를 확장시켜서 출발점을 타격하는, 그러니까 주일 미군 주둔지를 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부적 억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사실은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걸 차단할 것이고 아예 들어오기 전에 그냥 본진을 그냥 타격해버리겠다는 거지요, 사실은요.
김 교수는 이어 현재 북한군의 하계 훈련 기간인 만큼 이번 도발은 시험 발사가 아닌 기존 미사일 연습 발사라며 이달 시작되는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앞서 괌과 일본 내 미군 기지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이제는 한국 수도권과 경기도 평택, 오산 등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의지를 보여줄 차례라며 북한이 조만간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200km 내외의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하계 군사훈련 겸해서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몽골 정부가 몽골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미국과 체결한 PSI,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을 언급하며 이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도 다짐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정부가 자국 선적 등록을 취소한 북한 선박은 총 14척입니다. 몽골 정부는 지난달 8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몽골 도로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이들 14척 북한 선박들의 등록이 취소되고 계약도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행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몽골 깃발을 단 북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 전까지 북한 선박을 포함해 400척 이상의 해외 선박에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 취득을 허용해왔습니다. 특히 안보리는 2270호를 통해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에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오리온스타라는 이름의 몽골 선적 선박도 한 척 포함돼 있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공식적으로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를 확인한 나라는 몽골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시에라리온 당국은 제재 대상 북한 선박 두 척에 대해 더 이상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BOA에 밝힌 바 있지만 당시 결정이 2270호 이행의 일환인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의 자발적 조치인지 등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몽골은 2007년 10월 미국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협정을 체결해 이듬해 2월부터 이행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SI 협정을 근거로 몽골 선적으로 등록된 선박에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검색을 허용하고 문제가 된 물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몽골은 PSI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몽골은 총 3페이지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몽골은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총액이 82만 4천 달러라며 주로 약품과 식품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를 목적으로 몽골 국영은행에 설치된 금융정보팀이 금융과 관련한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 이 대북 인권 제재 명단에 추가할 대상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로운 보고서와 추가 제재 대상 목록이 나올 것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지난달 28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조치는 사실상 북한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우리 최고 조범을 감히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우리 아이 전면 대결에서 이미 붉은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대북 인권 제재 대상을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애나 리첼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가 후속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We continue our efforts to collect information to ensure that future reports and designations are both complete.
미국은 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보고서와 추가 제재 대상 목록이 가능한 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또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보를 공유해 주기를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들이 정확하고 제재 대상 목록이 다양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을 면담해 그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작성하는 비정부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면담에 응한 일부 탈북자들이 자신들에게 인권 유린을 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그 같은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의 정체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국무부 당국자들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한국의 대북 인권 단체인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를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제가 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북한 인권 상황을 우리가 뭐 콘텐츠 보내는 뿐만 아니고 인권 상황을 하다 있다 보니까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을 다시 한번 재부각시키는 문제도 조금 이야기됐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다음 보고서와 제재 대상이 언제쯤 발표될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로운 보고서와 추가 제재 대상이 발표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requires a new report to be submitted.
미 국무부가 대북 인권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180일마다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엔 브루킹스 연구소 개관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ith him, first and foremost, this is a very strong sign of seriousness in terms of being.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일 먼저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특히 코엔 연구원은 국무부와 재무부 등 미국 정부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과거에 비해 한층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코엔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개인과 기관에 관한 정보가 가능한 한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ore this comes out, the people named and the people who work for those people may begin to think twice about.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수록 대상 인물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관행에 대해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앞으로 나올 보고서에 더 많은 인권 유린 가해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특히 미국 정부가 인권을 부정하는 북한 체제 지휘 통제 계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혀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인권 탄압 책임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also at the same time need to reach out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I think that the fact that they've named the names of this of these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 유린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입니다.
Well, I'm hoping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ill take steps to encourage other allies to also examine the human rights abuse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다른 동맹국들도 북한 지도자들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를 미국 정부가 취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지금은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 같은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장기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는 1년 가까이 영사 면담을 전면 차단당하는 등 더욱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를 마지막으로 접견한 건 지난 3월 2일이었습니다. 원비어 씨는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생으로 지난해 말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올해 1월 2일 북한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2일 원비어 씨에 대한 추가 영사 접견이 이루어졌느냐는 BOA의 질문에 3월 접견 외에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가 원비어 씨 재판을 참관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억류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대우할 것이라고 밝힌 북한이 원비어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을 5개월 넘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가 2014년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경우에도 영사 접견의 공백이 최대 4개월을 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억류 미국인들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북한에 억류된 또 다른 미국인 김동철 씨에 대한 영사 접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씨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 시민이 10년 노동교 화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알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 스스로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는 누가 어떤 경위로 억류됐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밝힐 수 없는 만큼 김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74년 제정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억류 미국인들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만나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는 한 이들의 신원과 구금 현황을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2일 라선 경제무역지대에서 간첩 행위 혐의 등으로 북한 보안당국에 체포된 김동철 씨의 경우 10개월 넘게 영사 접견이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무부 관리는 김동철 씨 억류 상황과 관련해 미국 시민의 안녕은 국무부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보도된 미국 시민 문제에 대해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평양에서 외신 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5년부터 중국 옌지에서 기업 활동을 했으며 2008년 8월부터 라선 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와 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으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재판에서 김 씨가 국가 전복 음모와 간첩 행위를 감행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한국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유린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모은 인명사전이 발간됐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책을 발간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임순희 실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희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돼서 최근 인명사전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에 설립된 이래 저희 그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발간된 그 인명사전은 이러한 조사에서 증언된 정치범 수용소의 근무자나 수감자 또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수용소 근무자 51명, 뭐 수감 및 수감 추정자 759명,
네.
실종자 499명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의 인적 정보 그리고 이분들이 겪었던 사건 정보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그러면 인명사전이니까 실명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네네,
보면 되겠습니까?
아.
이런 인명사전을 발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나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를 ICC로 제소하는 것 등 다양한 그 해결 의지가 나오고 있어서
네.
저희들도 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가장 좀 큰 인권 피해 사례 중에 하나인 정치범 수용소를 중심으로 이 북한 정부는 사실은 이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네.
또 현재까지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이 있지만
예.
저희처럼 이제 구체적인 피해자나 가해자 신원 정보가 제공되어진 경우가 흔치 않아서요.
예.
이런 수용소 근무자들, 수용자들 또 이런 명단을 작성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이런 관련된 정보를 얻으신 걸까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국내에 네.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요.
네.
인터뷰 자료를 가장 그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 뭐 책으로 나온 자료들 혹은 인터넷으로 나온 기사들 모든 자료들을 일단 자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인권 유린 실태가 있습니다만 이번 인명사전은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벌어지는 이제 인권 유린 실태에 초점을 맞춘 건데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그 인권 피해 실태가 지역이나 장소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근무자들 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처형이나 뭐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그리고 심각한 구타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수용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은 수감자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구금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같은 시범 뭐 케이스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뭐 작은 뭐 배춧잎이나 옥수수 몇 알 이런 것을 먹었다고 혹은 뭐 몰래 산에 가서 뭐 주운 밤을 주머니에 넣었다고
네.
그 구타로 이어지고 이 구타가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이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반 사회에서도 결국은 부족한 것들이 인간 이하 취급을 받는 이런 관리소에서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과거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에 대해서 여기에 있었다가 이제 탈출한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단편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북한 정지범 수용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인권 문제에 관련돼서 제재 대상자를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만 북한 이렇게 눈에 띄기 쉬운 걸로 봤을 때는 조중국경 과거에 있던 회령 22호 관리소가 2012년에 폐쇄되고 사라지고 북창 18호 관리소도 현재 해체나 해제되었다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소 자체 숫자가 감소하는 것이
네.
그 영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죽을 때까지 갇혀서 그 강제 노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완전 통제 구역이 있고 그냥 잠시 짧은 시간 안에 강제 노동으로 사상 개조를 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혁명화 구역이 있었는데 노동 관리소에 네.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이 있다면 앞으로 한국 정부라든가 국제사회가 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군요.
네, 그렇죠. 특히나 그 국제사회보다는 우리 통일을 함께 이루어갈 동반자로서
네.
한국 정부나 시민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베이스에 한 8만여 건의 자료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한 절반 수준이 사실은 구금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예.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런 구금시설에 대한 해결 없이는 실제적인 북한 인권 해결이 더 어렵고
네.
또 유사시의 관리소 같은 경우에 이 수감자들을 모두 사살하라라는 그런 명령들을 근무자들이 받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수감되어 있는 한 1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을 우리 힘으로 구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인명사전이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통일 이후에 이런 정치범 수용소 인명사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현 시점에서 현재 이 보고서가 북한 당국에 의해서 좀 억울하게 본인의 잘못 이상의 처벌과 고통을 당하는 그 수감자들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쓰이기를 바라고요.
네.
가해자들의 가해 행위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자료로서 안에 있는 수감자들 인권이 조금 더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그 인명사전이 저희들이 10년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조사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축적된 자료의 일부분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요.
네.
이후에 통일이 되었을 때 이런 자료들이 그 억울한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근 발간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인명 사정과 관련돼서 북한 인권 정보 센터 임순희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대응한 이른바 사이버 안보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법 제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일 VOA에 국가정보원 주도로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과 법 초안을 회람하며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처음 논의가 시작돼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지만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입법안을 만들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법 초안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안보 업무 추진을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 탐지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공격과 악성 프로그램 등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 법의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킨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사이버 위협 정보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속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센터가 맡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국방 분야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실태 평가와 사이버 공격 사고 조사 등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자칫 정치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에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목소리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철우 의원이 얼마 전 발의한 법안의 경우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센터를 국가정보원장 밑에 두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정부 법안은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규정했다며 이는 야당의 거부감을 고려한 양보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안보특보를 지낸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비슷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정보 수집 등 권한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한 사후 검증 장치로 준법 감시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이 필요한 법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사실은 보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여야 포함해서 국가적으로 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논의 안 하고 밀어붙이면 이거는 뭐 항상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임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사이버안보법은 당리당략을 넘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격에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 제정을 통해 위협이 될 만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검찰은 지난 1일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올 상반기 중 한국의 외교안보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 90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해킹을 시도해 56명의 계정 비밀번호를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한국 외교안보 관련자 해킹을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북한 소행이라고 몰아대고 있다며 한국 검찰의 발표를 생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서울에 사는 탈북자들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한국에 온 탈북자들은 탈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취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 탈북자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사회적 편견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 등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남북하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탈북 청년들의 고용률은 41.6%로 한국의 20대 청년층의 취업률인 57.3%보다 낮게 조사됐고 반대로 실업률은 17.3%로 4.9%인 한국 청년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탈북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 통일 관련 민간 단체를 찾아 탈북민들이 취업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일단 어디에 가라 하면 거기서 이제 간단한 기술 배워갖고 가면 되지만 우리 세터민들이 이제 남한에 와서 일단 모든 것이 새로웠거든요. 말부터 시작해서 그 쓰는 거 여기에 모든 재료나 뭐 이름이나 이런 것부터 다 틀리고요. 그래서 사람들까지도 다 새롭고 여기는 발전하는 제4번째 사회에서 갑자기 발전된 사회에 와서 적응하려면 너무도 새로운 것이고 영어로 된 용어도 많고 이제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다 나면 이제 서로한테 미안하고 그런 생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애들도 다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 키우는 문제가 취업할 때 제일 걸리더라고요. 애들을 키우고 나니까 제가 나이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직 지금 애가 어리지만 먼저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될 때까지 준비를 미리 하려고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이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취업에 대해서 먼저 우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쪽으로 배우다 보면 이제 새로 듣는 말, 외래어 뭐 그리고 우리 역사 같은 거 뭐 우리가 몰랐던 그런 말, 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말을 한번 들어갖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몇 번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상이라든가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많이 에러점이 많고 한번 들어갖고 우리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서 한 20, 30%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취업뿐 아니라 창업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어떤 종류의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부터 창업 과정까지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경제 같은 걸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무작정 나가가지고 사업을 꾸린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창업하면서 어려운 거는 작은 문제인데요. 아무튼 시작을 하면요 뒷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바쁘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서 자랐으면 친구들도 있어서 힘든 겁이가 없겠지만 여기서는 진짜 낯선 땅이니까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건강이 또 따라주면 모르겠는데 건강도 허락 안 되고 경제력도 예치 않아 무하기가 다 겁나요.
가게 같은 걸 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어떤 위치를 하게 되면 좋은가 하는 거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교육을 하면 더더욱 좋죠.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애쓰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 한마디로 그래서 사기 당했다 했을 때 그 사기 당한 거 그냥 문건 정리 여기서는 법이라고 하면 말 그런 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뭐 돈 넣어줬다 돈을 줬다 하면 계좌로 이어지지 않고 현금으로 주고 근데 그것을 끝내 후에 그게 사기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뭐 계좌로 이어졌던가 그러지 않으면 걔 쪽지로 남겨줬던 그런 굴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법에서 인정해서 뭐 진짜 해결해줄 건 해결해주고 찾아줄 건 찾아주잖아.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처음부터 그냥 돈 주고 뭐 주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후에 받자고 하면 없고 전화도 바꾸고 국회에서 막 해동부이더라고 찾아다니고 그것이 제 생활에서 많은 것 같아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탈북민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계속 공부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았는데 다 해는 봤는데 사실은 성공한 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얻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되더라도 도전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도전하면서 나한테 부족한 점을 찾고 또 그 부분에 맞게 또 준비하고 또 도전하고 전 그런 게 끝없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인터넷을 뒤져보고 그리고 또 아는 분들, 남한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직접 노래방 하시는 분들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어려운 게 뭔가 그런 걸 주로 물어봤거든요. 일단은 뭐 그것도 경쟁이 되게 심하다더라고요.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서 아, 그 얘기 딱 듣고서 아, 배워야 되겠다는 거 확실히 느꼈어요.
식당에서 일을 좀 보조를 하고 그래 그 이미 전에 또 경험 있고 이미 전에 선배들이 이야기도 듣고 성공률이 있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알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한편 탈북민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각 단체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북 하나재단에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탈북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년 취업 아카데미 하반기 과정은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구인, 구직, 채용 박람회와 창업 관련 강의도 상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서울통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그 더위 이야기 한번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폭염을 피하는 방법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내렸다고요?
네. 덥기는 더웠는데 정말 경보가 내릴 정도였는지 몰랐습니다.
예.
저도 기사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2도를 넘어섰습니다. 아마 체감 기온은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폭염 경보는 낮 기온이 35도 이상인 기온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지는 건데요.
네.
오후 5시가 지난 시각에도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34도,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 속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영서, 대전, 세종시 등 충청도 일부 지방까지 폭염 경보가 있게 확대가 된 겁니다.
네.
말씀대로 내일도 이 기온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 예보에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십시오. 많은 분들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서울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화여자대학교가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화여대 하면 한국에서도 여자대학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명문사학인데요. 학교 안 갈등으로 학생들이 농성 시위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오늘 일단 이 사건이 일단락됐다고요?
네네. 그 이화여대 총장이 농성 중인 학생들 앞에 나와서 학생의 반대 또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설립 추진 중이던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고요. 농성에 가담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또 앞으로 학교 사업에 대한 그 학생과 교직원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예.
사태가 시작된 지 6일 만에 일단락이 된 겁니다.
이 사태 발단이 학교가 새로운 단과대학을 설립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면서부터인데 이 단과대학이 뭐길래 이렇게 그 논란이 됐던 겁니까?
네네. 미래 라이프 대학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예.
미국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만 평생교육대학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30살 이상의 성인이나 산업체에 3년 이상 재직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보통 웰니스 산업이라고 불리는데 건강이라든지 영양, 패션 등의 전공과정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 단과대학입니다.
네.
이화여대 측은 그 한국 교육부가 어떤 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원 대학을 받았고 그 10개 대학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이 됐는데
네.
교육부로부터 재정을 받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육 과정을 신설하려고 했고 발표를 했는데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받으면서 오늘 발표 6일 만에 철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학생들이 반대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학교가 학위 장사를 하려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 이유였습니다.
네.
전문학교 과정의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뭐 재수생들이 수능이라든지 어떤 대학의 그 고사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다른 과정에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반 그 이화여대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거친 그런 학위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 그 이화여대 대학생과 똑같은 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은 이화여대 전체가 전문대학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학교의 발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나 어떤 교수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가 학생들이 학교 본관을 점거하게 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런 학생들의 행동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한국 최고의 여자대학 학생이라는 어떤 특권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있는 행동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학 본관을 가로막은 그 농성 학생들을 해체하려고 경찰 1,600여 명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학교 안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졸업생 동문들까지 합세한 그런 더 큰 반발을 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학내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일단은 이제 상황이 종료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서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개봉을 했는데 연일 흥행 소식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지난달 27일 개봉을 했습니다.
네.
사흘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서 7일 만에 350만을 기록했습니다. 인기에 있는 그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네.
1950년 9월 열세에 몰렸던 한국 전쟁에서의 한국군을 도왔던 국제연합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그려낸 영화.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상륙 작전 하면 곧 연합군 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떠올렸던 한국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 한국 해군 특수부대 요원들의 활약에 또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 소식 듣고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제가 사는 워싱턴 근처에서도 개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한 130여 개 영화관에서 개봉된다는 소식. 이것도 역시 한국에서 화제입니다.
네.
그 한국 영화로는 미국 그 북미 지역에서 최대 상영관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네.
그 한국 전쟁 이야기지만 한국전에 참전했던 유엔군들, 뭐 미군들 남다른 감회로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헐리우드 대작 배우죠. 리암 리슨이 열연한 그 맥아더 장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아. 이것도 역시 한국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예,
그렇겠네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어떤 실제 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좀 영화에서 가공을 해놓은 건지 이런 부분도 많이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련 그 보도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화 속에 이건 진실일까 아니면 만들어낸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책 속에서 배웠습니다. 6.25 전쟁을 조명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배웠었는데 그 영화 속에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을 비밀리에 찾았다는 맥아더 장군이 한 소년병을 만나서 아,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겠다. 아, 성공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결의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 소년병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이 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부인이 영화 관람 후에 남편을 그려냈던 장면에 눈물을 지으면서 영화를 내가 좀 소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 이런 의사를 전했다는 내용도 화제가 됐고요.
네.
당시 일본 고베항에 있었던 연합군의 군함이 태풍을 뚫고 인천까지 항해를 정말 했을까 뭐 그런 상황과 작전 성공의 열쇠를 준 북한군 포로를 밧줄에 묶어서 비행기로 공수했던 장면 이게 실제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이런 역사적 설명을 담은 보도 기사가 아. 지금 화제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영화 인천 상륙 작전의 흥행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VOA 뉴스데이 2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북한 날씨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뉴스 따라잡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맞아서 올림픽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 북한은 그동안 어떤 올림픽에 출전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